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지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스스로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해 복종키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의 얘기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본다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소위 오순절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파 교회는 이 성령 강림을 좀 체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순절파는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오순절파라 부르자 뭐 그렇게 해서 이름 붙여 부른 겁니다. 오순절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뭐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 한국교회에서 오순절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오순절파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오순절파는 그 신약시대의 오순절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편이죠. 어떤 식으로 강조하냐면은 앞서 말한 대로 성령으로 인한 체험적인 신앙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뜨거움이라는 것, 또 열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체험, 또 은사, 그걸 말하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것들은 필히 있어진다. 성령이 오신 결과다.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이 오셨을 때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현상들은 필히 있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순절파가 그 성령받은 증거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그것 때문에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걸 근거 삼아가지고 성령이 오면은 방언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구나 또 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근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방언이라는 게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결과로 하게 되었다면은 방언을 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들 말대로라면은 방언은 성령이 오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어떤 성령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하려고 예를 써버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는 거죠. 성령이 목적이 아니라 방언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방언을 하면은 성령은 자동적으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령을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오순절파의 생각은 옳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오순절파가 꼭 순복음교회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는 장로교 안에도 있고 침례교, 감례교 등등 모든 교단 안에 이 오순절파의 모습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파가 추구하는 이 체험적 신앙 이런 게 굳이 오순절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교회 대부분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할 때에 이 교인들이 신앙 열심이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뜨거움과 어떤 열심, 은사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서 더 활동적이 되는 것이고 생동감이 있게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는 난 오순절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오순절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도 오순절파가 있고 침례교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천주교 안에도 오순절파의 모습은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입장 어떤 것이냐면은 아예 그런 체험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특히 보수교단이 자처하는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성령이 오신 걸 체험적으로 강조하고 어떤 병고침 방언 이를 강조하는 걸 이건 신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비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성령을 어떤 체험을 그쪽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뭐냐면 체험을 강조하고 방언하는 그런 사람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눈치로 보게 돼요. 이상한 신앙 빠졌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좀 점잖습니다. 좀 정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말씀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조용히 뭐 성경이나 보고 묵상하고 말없이 말씀을 실천해가는 것 이것을 신앙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갈수록 이런 분위기 교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점잖은 걸 좋아하는 그 나이 드신 예시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고 점차 교회가 젊은 목사로 이제 채워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좀 생동감이 있고 활동적인 그런 교회를 선호하지 점잖고 뭐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장로교회들이 순복음교회를 연구를 하고 순복음교회의 분위기를 자기 교회 그대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교단만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구분될 뿐이지 사실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 건 거의가 동일하게 변해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교단의 색깔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 재건교회만도 그렇습니다. 제가 재건교회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분위기하고 지금 재건교단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요. 옛날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재건교회 역시 교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걸 주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옛날 재건교회 분위기 이건 방해물이다.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다른 교단 보면서 그대로 모방을 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속교회는 그 둘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령에 대해서 체험적인 걸 강조하고 방언하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린 적도 없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을 원하는 것도 분명히 제 눈에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옛날 보수교단처럼 조용하고 점잖은 신앙 그걸 좋아하는 분위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의 분위기를 할 수 있느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아예 뭐 성령이 왔든 말든 관심 안 둔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든 말든 이건 보이지도 않고 표시도 나지 않은 그런 성령이나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그렇다 수긍이 되는지 아니라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 성령으로 인한 체험적 신앙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의도적으로 성령에 대해 무관심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만 알면 되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성령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령의 필요성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도 않고 마음 두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자는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생각한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자연히 어떤 성령이라는 그쪽은 불필요한 쪽으로 성령님이란 그분은 우리 신앙에 뭐 있으나 마나 한 분, 불필요한 분으로 뒤로 밀려나게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은속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좀 불필요하다, 아니 무관심한 그런 쪽으로 그런 분위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이 불필요한 분으로 뒤로 밀려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그 오셔야 될 이유가 뭐였는가, 좀 그걸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요, 성령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않고는 믿음이 절대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자에게 신앙인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성령에 꼭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 생각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그 이분은 신자들에게 뭔가 체험을 주고 은사를 주고 신앙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되고, 만약 성령이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고 성령은 구원 얻은 신자에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성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파에서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성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일단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지금 오순절파가 말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소위 천국 언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죠.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딱 들어오면은 뭐 한국어, 영어, 일어 같은 그런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뭐 랄랄랄랄 하면서 뭐 방언을 못해서 안 되겠는데 전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이게 방언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죠. 근데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 이상한 말,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의 언어였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성령이 오심으로서 제자들이 하게 된 방언이라는 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고 단지 다른 나라의 말이었다. 이런 다른 나라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말하면 그게 방언을 하는 것이고 이르를 해도 그것이 방언을 하는 것이 된 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그 영어를 배워서 하게 되고 이를 배워서 내가 말하게 되었다면 그게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하게 된 방언이다 그거예요. 그게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술술 하게 되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신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한국 사람이 영어 말하는 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전혀 신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이를 말하는 게 전혀 신기한 게 아니에요. 배우면은 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안 배웠는데 영어를 한다. 안 배웠는데 일본어를 한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야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지도 않은 영어를 말하게 된 거라고 영어를 배워서 말하게 된 거라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성령 기도회가 성령 받아가지고 영어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청년 영어를 합니다. 그럼 제가 성경으로 영어를 하는 것하고 배워서 영어 하는 것하고 영어의 질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영어하니까 그 영어를 듣고 더 복음을 잘 믿더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 말로 들린 것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배워서 말하는 것보다도 배우지도 않은데 말한다더라 얘기는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는데 영어를 배운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어를 말하게 된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똑같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요 그냥 단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다 이걸로 남을 뿐이지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성령의 오심으로 슬슬 하게 되었다는 여기에 결코 마음 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여나 내가 성령 받으면 영어 잘하게 되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 포기했는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 가질 바에 배우면 돼요. 학원 다니고 열심히 배우면 되는 것이지 이게 성령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말하겠다 이것은 뭐 그 성경을 좀 이용해가지고 영어 잘해서 취직 잘하겠다 이것과 다를 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성령이 온 증거다 이렇게 삼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것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이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느냐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도록 하셨다 이걸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 그것을 제자들이 다른 나라 방언을 하더라 그걸 통해서 계시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 말을 하도록 했습니까?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다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리라 이 말은요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된다 내 스스로 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장 8절의 말은 우리 보고 너희들 예수의 증인으로 딴 것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해 지금 이런 명령 이런 의도로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남은 일이 뭐냐 이제 이 땅에 남긴 우리를 증인되게 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우리를 보내겠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 의미의 말이었던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땅 끝까지 그 1장 8절대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은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죠.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 나라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이방인 나라 다 들어있는 게 땅끝이라는 그런 말이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의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왔다 알았냐 이런 증거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다른 나라 말로 말했던 거예요. 성령이 무슨 말을 하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늘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증인 되리라 하셨고 그 일로 성령 왔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복음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다. 땅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미 그때부터 복음은 유대인의 소유물이 아니란 게 암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와가지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다.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복음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이방인의 주도 되신다는 것. 이걸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주도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대가진 구속의 혜택이 온 땅에 허락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복음 안에는 민족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얘기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민족의 구별이 없다. 복음 안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도는 바로 이 일에 부름을 입었다. 그게 이제 본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계시하고 있는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민족을 따지는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방을 따지면서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인간을 새롭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모은다. 그래 새롭게 모으시는 이 성령의 일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사명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한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 되는 것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내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을 앞서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자꾸 제가 그걸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철칙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세워두셔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결코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가 하던 어떤 집단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은혜가 나누어지는 게 교회의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은석교회에도 이걸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석교회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생활비를 올리고 내리는 일들이 교회에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고 또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면 우린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린 실수를 범한다는 것.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복음 안에 하나란 관계는 허물어뜨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은석교회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은석교회가 제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것 적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살다가 돈이 부족할 때면 돈이나 아쉬움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나무라면서 생활비가 적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향할 수 있는 섭섭함을 저에 대한 책망으로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제 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그 어떤 문제 가지고도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하나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내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도 그걸 듣는다 입장에서 말하기를 제발 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듣는 사람 입장이나 그 마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입에 나온 대로 뱉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안 모르는 사이에 상처 입은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뭔가 좀 진짜 중요한 거,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걸 훈련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근데 뜯어보면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 참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에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예 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은 저로서는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너무 오래 한 10년 세월 동안 같은 사람 입에서 같은 투의 말을 듣고 같은 내용의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식상해서 그 말에 대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봅니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했을 때에는 오래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은 좀 그 말 귀 기울이는 그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것도 생각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전이나 오후에 기도하는 걸 들어오면 기도만 들으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이 보이다가도 실제 보여진 모습을 목격할 때는 제 마음엔 절망밖에 안 났습니다. 기도할 때는 죄에 대해 고백하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하면서도 기도가 끝난 다시 원점이거든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기도는 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순수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것이냐, 그냥 입이 팔린 말이었는가. 오늘따라 말이 심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제가 은속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발 은속교인들이 행하는 걸 기억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제 심정을 여러분 아신다면 제 말이 심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 솔직한 제 마음이 제 마음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애원을 하죠. 은석교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보게 해달라고 자꾸 애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좋은 것 함께 하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그 속에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좋은 것 속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것은 갈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든 누구의 감정을 두고 있든지 간에 미워하고 감정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모든 자의 것이고 은혜 역시 모든 자에게 베풀어져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항상 날 기준해 가지고 대하면서 구분을 해본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격 나쁜 저 사람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성격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복음을 맡은 분들입니다. 복음 맡았다는 것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맡았으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맡은다답게.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오전 말한 대로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진 분이 누구냐? 나눌 수 있는 분이죠. 과연 나 자신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혹시 내가 복음으로 하나 된 관계를 허무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친분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형제 혈족으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만났고 복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로 만나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관계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왜 그런 일을 만들 그런 관계를 만들었겠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하나 된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라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부러 오셔가지고 이루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라는 것은 서로 비난하고 미우하고 비판할 대상으로 만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좀 생각하세요. 그 사명을 게을리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저주받을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무익한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면 그러면 난 지금까지 살아오더니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 여전하다면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나를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마침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복음 안에 하나된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무엇 때문에 이방인 다 알아듣는 방언을 보이셨는가 그 이유를 깊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주님이랑 고상한 지식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로 불러 세웠는데 그런 나에게 주가 맡기신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진심으로 중요한 것 그걸 생각하시고 이 은석교회가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못남과 부끄러움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한 저희들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 그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 깊이 세우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 귀한 존재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못난 우리의 마음 때문에 본질 때문에 본성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허물어뜨리고 은혜의 해가 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